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해서 후임으로 온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바울의 문제에 너무 우유부단한 그런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한 항의, 거기에 영향이 있었다고 전언을 합니다. 그런 만큼 부임하자 말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역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의 일 처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끈질긴 의지는 사실 종교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옳건 그름을 막론하고 한번 세뇌된 종교적인 신념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이유에서 진리에 길들여 있다면 더할 것 없이 감사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교리에 길들여지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평생을 고침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총독이 들어오자 말자 자신들의 잘못된 욕심부터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아닌 죽이는 일에 역시 자기가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새로운 총독 앞에 내놓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만은 이북의 혁명 교육이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거의 아마 종교화된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숭배는 반세기의 역사가 흘러서도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갈 뿐임을 보면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줘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맹종하다가 세상을 뜨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걸 보면서 바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은 더욱 감사하고 찬양드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바울에게 계시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처럼 바울의 로마행은 이 베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서 증거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쓴 죄수로서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겠는데, 베스도에 유대에 부임한 첫 소임을 거기서 봅니다. 아무래도 베스도는 자신의 이삿짐을 풀자 말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통치해야 할 수도이면서도 독특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로마 정부에 반항해 오는 저들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역시 이 도시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었고, 이들의 협조 없이는 베스도도 그의 정치적 생명이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장을 풀자 말자 예루살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만난 첫 번째 과제는 역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요구에서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은 조금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유대 고관 대작들이 맨 먼저 베스도 총독에게 가지고 온 것은 역시 고소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나 타민족이 아닌 자신의 동족을 고수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베스도는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을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말이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이 3절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유대인들은 부임지에 도착한 이 이방 총독에게 호의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가이사랴에 가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자신들의 속셈을 숨긴 채로였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알게 됐다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참 사악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맹세를 했던 유대인들. 23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좋은 기회를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로 이 새로운 총독의 마음을 떠보고 있습니다. 역시 거절당하는 것은 총독의 자존심 문제도 있겠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보호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처음부터 저들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 4절에 그렇게 거기에 응대를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영지인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이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이 5절에요. 오히려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듯한 이들의 요청을 보기 좋게 거절을 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는 첫 인상, 아주 좋지 않게 주고 있는 첫 인상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들이 그랬을까? 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인상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데서 그렇게 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안 할 겁니다. 적어도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방의 총독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예루살렘 도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 한다면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여기에서 비교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선을 쫓음으로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다움의 모습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베스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특히 여기서 보면 종교적으로도 또는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런 변명을 다시 하는 것을 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울의 고발을 듣고 8일이나 혹은 열흘간 머물면서 아마 다른 일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이사랴에 이 고발하는 당사자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재판을 엽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보는 베스도가 다시 연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 선자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베푼 것과 아주 근사한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는 열왕기상 22장 10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번에는 변호사를 썼지만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수로 밀어붙여보려는 그런 뜻한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중대한 어떤 죄목을 꾸며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2년이란 세월이 이미 흐른 뒤였기 때문에 더욱이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베스도에게도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보다 큰 죄목을 씌워보려 하지만 저들의 악한 의향은 탄로날 뿐이었고 오히려 바울에게 역습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또는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8절에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까지 저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 전체를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대로 21장 21절에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고 저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성전을 이방인으로 더럽혔다고 하는 그런 역시 모함이었죠. 그 다음에 이 바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24장 바로 앞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율법에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한 번의 정치적인 계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보기 좋게 거절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제안했던 것들이었는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런 사리에 맞지 않은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 고발된 죄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으면 석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에게보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베스도의 간교한 그런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산 바울은 어떤 것에도 결코 흠잡힘이 없이 당당하고 확신에 찬 용기로 자신을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는데 그것이 종교적이건 정치적이건 동족 간의 문제이건 국가 간의 문제이건 당당할 수 있는 확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최종적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실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권을 얻고자 하는,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다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걸 범사에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다면 아마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인 거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세상과 사회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권면에 부끄러움이 없는 바울과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인데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려 하지만은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법에 당당하게 호소했고, 이것은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바울의 임시응변적인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요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 자체가 말이죠.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23장 11절에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당부하시는 주님의 이상에 비전에 따른 선언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요청이 말이죠. 다른 편에서는 이것이 세상의 중심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기대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19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고요. 요즘 흔한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죠.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처럼 불신의 사람들이 단순히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이상의 고백, 즉 비전의 고백이 신앙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막연한 거죠. 이건 사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는 속마음을 이미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읽어낸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0절 상반절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0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한마디로 거절을 했죠. 그러나 이어지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11절에 그런다고요. 어떠한 의롭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사형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 역시 바울의 허풍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법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역시 바울과 같은 이런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오히려 도피하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11절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가 있다면 형벌을 달게 받겠다는 자세와 더불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역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도 로마의 법정의 주장은 누명을 씌운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현행법으로 옳지 못하다는 논리로, 그러므로 자신이 보호받는 것 또한 바른 법의 적용이라는 그런 변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드디어 상소를 합니다. 어떤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명쾌한 어떤 판결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상소를 하죠. 그게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최종적인 법정으로의 상소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지방 관료들, 그러니까 총독이라든가 행정관들이 만약에 억울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라는 말은 사실은 애굽의 바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가이사는 예수님 날 때 있던 그 가이사가 아닙니다. 다른 가이사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임금의 명칭을 바로라고 그랬다면 로마의 황제의 명칭을 가이사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상소하는 대상의 그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좀 잘못 각인되고 있는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시대가요. 그런데 네로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로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철학자들을 옆에 두고 상당히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결국 잘못된 네로의 모습을 보죠. 나중에는 로마의 불까지 싸지르고 그래서 귀도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만은 바울이 이때 당시에 네로에게 항소할 때는 네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 이걸 항소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함께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임지에서 그것도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려움 없이 총독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죄 없는 바울을 희생시키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울어지던 베스도는 이 바울의 논리 정연한 변호와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내심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상소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기 총독의 역할을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공포를 이 총독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죄에 대한 대가에 의연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욕이 되고 또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뭡니까? 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사가 있죠? 그럴 때 언제나 의연하게 목숨을 내걸고 바른 것을 위해서 항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치산이었던지 아니면 일본의 순사였던지 소신 있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을 내걸고 역할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고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그렇죠. 로마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처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상소한 글들이 그런 사람들이 황제에게 올린 글들이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있거든요. 이런 글들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했지만은 그들을 오히려 내심 두려워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역사에서 본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니까 도무지 어떤 불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목숨을 아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는 그들이 오히려 공포를 가지고 대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본다는 거지요. 이것은 비단 로마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6.25 때라든가 일제치하의 강점기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피하려 하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는 야비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옳지 못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성해야 될, 그래서 무사 안일하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로마의 정치가들은 벨릭스였든지 베스토이든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자신의 안녕을 지키려는 것에는 꼭 같음을 봅니다. 또 간교한 사람들은 이런 그들의 권력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주고받음은 어느 역사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충성된 종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회유하고 협박에도 흔들림이 없이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자신이 무지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그러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된 세상과 적당히 결탁해서 무사 안일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타협보다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당당한 자신의 백성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거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법 앞에 당당하게 무죄를 외칠 수 있고 범법하였다면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비굴하지 않은 자세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죽임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로 당당히 가이사의 법정, 로마 법정에 서 있는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일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도 부끄러움 없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